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 시험 통과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처음 운전면허를 딸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당시에 살던 동네가 좀 운전하기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운전면허 시험을 한 번에 붙기가 어렵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운전을 조금 하다 오신 분들은 미국에서 운전하시면서 예전 한국 습관이 나와서 자주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미국에 오면 우리가 몇 가지 한국과 좀 다르게 운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차선을 변경할 때 이게 잠깐 뒤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는 견눈질로 그냥 거울을 보면서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스탑 사인이나 또는 빨간불에 우회전을 할때 3초간 정지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많은 분들이 운전을 시험보다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시험 떨어지기가 싫어서 제가 살던 동네에서 무려 2시간 반이나 시골로 운전하고 내려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정말 한적한 곳이었어요. 신호등이 하나 있었고 스탑 사인이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몇번 좌회전 우회전하다 보니까 이미 주행이 다 끝나서 제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운전면허를 땄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 보면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실수를 하고, 같은 상황에서도 같은 잘못을 하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시 그것을 반복해서 잘못하고 실수하기 싫기 때문에 때로는 그 자리를 피하게 되거나 그 사람을 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제 시험 본다라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제 시험도 우리가 그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유다의 이야기도 이런 영적인 제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영적인 원리 두 가지를 한번 발견해 볼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영적인 원리는 이것입니다. 제 시험은 은혜를 확인하는 기회이다. 제 시험은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와 그 형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시험은 창세기 37장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요셉을 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정말 자기보다 더 아꼈던 그 아들 요셉을 형제들이 바라보면서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동생이 싫어서 동생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넣었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때 유다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창세기 37장 26절에 이렇게 유다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들 무엇이 유익할까? 얼핏 들으면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막은 것이 유다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 유다의 이야기는 요셉을 향한 사랑이나 또는 긍휼, 자비의 모습이 아니라 상당히 계산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요셉이 우리가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요셉을 살려줘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없어지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어? 그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악을 행해서는 안 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엇이 유익할까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을 죽여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그냥 요셉을 팔면 최소한 돈몇 푼이라도 우리가 벌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상황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없어지기를 원했고,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좋겠는데, 내 손에 피를 묻히기는 싫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요셉을 어딘가에 팔아버려서, 내 손을 쓰지 않고도 요셉이 없어지는 것을 얻을 수 있었던 모습이 바로 여기서 유다가 제안했던 것입니다. 첫 시험에서 유다와 그 형제들은 실패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아버지는 오랜 시간 동안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평생 동안 마음가운데 못을 박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첫 시험에 실패했던 형제들 유다에게 오늘 보면 창세기 44장에서 재시험이 있습니다. 이 재시험은 어떠한 시험이었습니까? 아주 비슷한 상황이죠. 근데 이번에는 요셉이 아닌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대상으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잔이 발견되어서 이제는 베냐민을 두고 형제들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과연 어떻게 형제들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첫 시험에서는 요셉을 버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요셉이 죽었다라고 거짓말했던 그 형제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형제들이 또 유다가 이번에도 베냐민을 버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베냐민을 아끼는 모습으로 이 형제들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본문 34절에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예전에는 요셉 두고 그냥 갔는데 이제는 베냐민 두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요셉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요셉이 없어지는 것만을 원했던 형제들이었고 유다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냐민 두고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두고 가면 아버지가 너무 힘들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또 다른 아픔과 상처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생을 내가 두고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동일한 반복되는 상황과 환경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분노케 하는 상황에 내가 설 때가 또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또 마주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자리에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밀어넣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와 나에게 또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를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아니면 내가 그냥 좀 운이 없어서 이런 일을 또 겪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재시험을 받는 자리, 내가 힘들고 내가 피하고 싶고 내가 늘 실패했던 그 자리, 반복해서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갔어도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자리를, 그런 사람을,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자리를 통해서 또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형제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동일한 상황 가운데 다른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기로 결정했던 유다와 그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동일하게 영적으로 또 다른 시험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부담이 맞습니다. 힘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가 은혜 받은 자답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가 복음과 사랑의 빚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가 또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또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환경 가운데 걸어 들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정답은 예수님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정답은 예수님의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에서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무슨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담보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무언가를 약속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유다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냐민과 아버지 사이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냐민의 생명과 베냐민의 안전을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통해 지켜내겠다라는 약속을 아버지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베냐민이 죽으면 나도 죽겠다라는 거예요. 베냐민이 살면 내가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베냐민을 끝까지 아버지에게로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라고 야곱에게 약속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했다라는 것,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작은 감정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을 바꾼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실제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는 결정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는 말이 바뀌는 것이고, 내가 오늘 하는 나의 행동 하나가 바뀌는 것, 그것이 참된 은혜이고 그것이 참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지금 그래서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다른 결정과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유다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뭐라고 말하죠? 대신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유다가 베냐민을 그냥 풀어달라고 부탁하고 사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베냐민을 보내고 나를 종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테니까 나를 종으로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유다와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형제들을 팔았습니다. 아버지의 슬픔과 아버지의 아픔에 상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대신하여서 내가 대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베냐민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남기를 선택하는 이 유다의 모습과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익숙한 한 사람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다의 말에는 복음의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분 아니었습니까?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종으로 남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내가 죄인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던 분 아니셨습니까? 유다가 물론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다루십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의로운 삶, 모든 선한 삶,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대신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의 값을 다 받으셨어요. 그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모든 상처와 모든 수치와 모든 고난과 모든 멸시와 천대를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다 받으셨어요. 우리를 조금 도와주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대신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 시험을 통과해야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 시험의 자리에서 동일한 상황, 동일한 사람, 동일한 환경 앞에서 동일한 결정과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허락하시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좌절할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대신하여서 이루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이유로 인하여 우리가 그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나에게 유익할까? 내가 덜 손해볼까가 아니에요. 무엇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순종하셨겠지? 예수님이라면 용서하셨겠지? 예수님이라면 인내하셨겠지? 예수님이라면 견뎌내셨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삶 가운데 오늘도 되물어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의 기준을 적용하는 하루를 살았을 때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